국제법에 위배되는 지속적인 도발 등 북한의 행태는 유엔 회원국 제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이를 지난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마친 뒤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다만 북한과 계속 관여해야 할 필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이 종료된 대북제재 패널의 대체 기구 마련과 관련해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황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소집 요청이나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북한이 이제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요. 사안의 경중을 봐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 것은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번 시험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상반기에. 후반에 지금 2번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러시아 관계가 네, 군사적으로 밀착되고 있고 또 북한의 정책과 또 레토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됐다.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한 그 공식 회의를 작년 8월에 이어서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미국 의장국하에서 열렸던 회의가 5년 반 만에 열렸던 것이고요.
예.
이제 금년에 우리 의장국하에서 회의를 열어서 저희 의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회의를 열어서 그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나라가 미디어 스테이크아웃에도 참여를 해줬고 특히 대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사이버 안보 문제는 물론 북한에 초점을 둔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의 그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요. 또 6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북한 핵 문제 관련된 논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리액티브하게 회의를 열었다기보다는 그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거래라는 매우 중대한 안보리 위반 사실에 대해서 리액티브하게 회의를 소집을 해서 패널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리퍼를 통해서 민간 기관이긴 하지만 그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새 회의가 다 매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성과를 거뒀다. 가자 사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어떤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휴전과 협상에 대한 타결을 요구하는 그런 안보리 결의를 채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의자직 가자 사태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러 무기 거래는 엄연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북한의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예. 일단 안보리에 단합된 어떤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 그러니까 전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어떤 조치, 추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보리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또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이런 사태들이 안보리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처를 해야 하는, 카운터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다 제재를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든지 한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 등 우리의 그런 조치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 여론이 이 수렴되는 이 유엔을 통해서 특히 이 가장 중요한 이 안보리 논의를 통해서 내세를 국제적인 잡아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안보리 무용론, 안보리 개혁론, 안보리 이사국 확대론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 또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입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뭐 상임이사국에서 어떻게 뭐 격화시킨다든지 하려면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그 헌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지위를 격화시키려면은 유엔 그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뭐 북한을 제명하는 것은 사실상 절차상으로만 보면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엔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인게이지를 계속 해야 되는 또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아직 북한을 제명시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북한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제명의 요건에 해당되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유엔 헌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과 그런 뭐 레토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해체를 언급하셨는데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 또 일본을 찾은 자리에서 이 전문가 패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지금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심층 검토 중이다. 그런데 이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일종의 그 실행 기구로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패널도 창설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 패널은 제재 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강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그 발표 내용을 발표하는 데 공신력도 있는데 지금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패널에 대한 대체 메커니즘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점에서 그 완전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미국 간에 또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 한국은 대표 행사로 이 사이버 위협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안보리가 다루지 않던 안보 문제인데 관련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이버 위협은 지금 현재 그 WMD 그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어떤 재원 마련에 있어서 이 사이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것은 틀림없고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지금 유엔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책임 귀속, 그러니까 이제 애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기에 그러면 다른 어떤 평화 위협이나 평화 파괴 행위에 적용되는 헌장의 조항들, 또 국제 인도법 이런 어떤 기존에 지난 수십 년간 이게 정착되어 온 국제적인 그런 법이나 규범들을 이 사이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요국들 간의 이견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 하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다만 안보리, 그러니까 국제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1차적인 가장 주요 기관으로서 안보리가 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돼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시그니처 이벤트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문제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번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 공동 발표문 할때그 6개국 이상이 참여를 했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숫자고요. 또 특히 대사들이 직접 다 나와서 참여를 했고 나라들이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이나 이렇게 결과물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다 대단히 이제 성공적인 그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차 투표. 절차 투표를 이제 예상했던 대로 러시아가 요청을 했는데 12개국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이제 2014년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회의한 이래 최고 높은 숫자이거든요. 제가 이번 그 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권 유린이 멈춰야 북한 핵 개발도 멈춰진다. 인권 유린과 핵 개발은 이게 쌍두마차와 같다. 결국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 그것을 통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변화 모색,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북한 인권 문제 안보리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한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안보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특별 법정 설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둘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제 전례를 보면은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크메르루즈의 그 잔악행위에 대한 캄보디아 특별재판소가 하나의 좋은 예인데 이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직접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캄보디아 정부 요청에 의해서 내가 결의를 통해서 재판소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북한 정부가 그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고 또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재판소는 그 해당 국가의 동의나 협조가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법무부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장래에 그 인권 침해자들을 사법적 책임 규명 차원에서 지금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대표부 측과는 어떤 접촉도 없습니까?
마주치기는 하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아무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내년말까지 안보리 이사국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남은 4분의 3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중동, 아프리카, 뭐 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중남미 등 이제 이런 주요 그 국제 평화와 안보와 관계되는 지역 이슈에 대해서 모두 골고루 우리가 다 연구를 하고 또그 안보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그 문제가 진행될 때의 우리 한국이 이제 총회와 안보리에서 표결한 그 투표 입장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 또 전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그 아랍 국가들 또 글로벌 사우스들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 고무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안보리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 대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와 함께 지난 한 달간 한국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의 소회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